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틀 전 밤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2011년 새해를 맞기 위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종로에서도 8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보신각 타종의 새해 행사를 즐겼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새해 행사이든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신년 영시가 시작되기 10초 전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초, 9초, 8초, 3초, 2초, 1초 하다가 신년 영시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인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이것은 매해 어디에서나 새해 행사가 열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광경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친다고 해서 새해, 새날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살 때에도 제네바 시민들도 제네바 시내에 있는 블랭발레 광장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벌였습니다. 밤 11시쯤에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블랭발레 광장 앞을 지나면 광장은 벌써 인파로 가득 찼고 야외 무대에서는 요란한 밴드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신년 영시를 끝낸 뒤에 귀가하기 위해서 다시 블랭발레 광장을 지나면 새해맞이 축제가 이미 끝난 텅 빈 광장에는 지저분한 쓰레기들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의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으로 시작되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쓰레기로 끝나버리는 새해 맞이 행사. 새해, 새 시간, 새 날은 결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광장의 쓰레기들이야말로 단지 달력의 교체만을 새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벌리는 허구에 찬 새해 맞이 행사의 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은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되고 또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새것은 오직 영혼 속에만 있습니다. 영혼만 변하지도 쇠하지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신년 영시 예배는 물론이고 오늘 신년 주일 예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에 새해도, 새 날도, 새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평온하기만 하던 안티옥 교회에 일대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안티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모세의 관습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치 화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그 유대인들과 맞서면서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를 잠시 들린 외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교인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응당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지목한 그 유대인들을 배척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티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를 비롯한 그곳 지도자들의 판결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 결정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고 배신감 느끼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할례에 관한 한은 그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존심 상해하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티옥 교회 교인들의 결정에 순종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간증했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었기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릇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모 교회에 당도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 교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말 영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데코마이는 크게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장로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첫 번째로 방문했던 것은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라고 불리우던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모 교회 방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갔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회심 자체를 불신하면서 그와 대면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줌으로써 바울은 겨우 예루살렘 교인들 틈에 끼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 모 교회를 방문했던 것은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2년 전의 일로 그때는 바울이 안티옥 교회를 공동목회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타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한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거두어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 모 교회에 전달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12장 25절이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티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48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바울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을 위한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나바를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나바로부터 구제금을 수령하였을 뿐 그 이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단지 공식적으로만 대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바울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 모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바울을 경원시했고 두 번째는 바울을 공식적으로만 대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연유가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삶에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의 열렬신자로서 유대교가 배교자로 지목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히면서 바울은 자신이 부정하던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다메섹에서 거꾸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이 유태교의 배교자로 간주되어서 다메섹에 있는 유태인들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사 일생으로 다메섹을 벗어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3년에 걸친 경건의 훈련을 쌓은 뒤에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의 회심 자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의 전력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 잠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왔던 바울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줌으로써 바울은 겨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틈에 끼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대교의 배교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바울을 유대교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무려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13년째 되던 해에 바나바의 청을 받아서 안티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안티옥 교회 교인들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지만 그때도 영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단지 바울을 공식적으로만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안티옥 교회에 정식으로 파송한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가 안티옥 교회에서 목회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48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전해지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뒤에 본문에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갔을 때 교인과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지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인지 그리고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삼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과 소문이 전해지기에 넉넉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가 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면서도 안티옥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시 안티옥 교회를 위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앞지름이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그를 경원하던 사람들로부터도 영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바울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새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뿌린대로 거둡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앞지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들로부터는 경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뒤쫓는 삶을 살면서도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는 삶을 계속하는 한 언젠가는 나를 오해하던 사람들로부터 영접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영접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 어제 신년 영시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시편 27편 14절에 기인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27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내 인생길의 빛이 되시고 내가 위급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유한한 내 생명을 품으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서워할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확고한 믿음을 지녔다면 믿음이 확고한 만큼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크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놀랍게도 다윗은 구체적인 자기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타이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여호와를 기다리거라. 참된 용기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다. 왜 다윗의 기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타이름으로 끝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는 다윗의 자기 결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기에 설령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으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자기에게도 생각이 있고 자기에게도 계산이 있지만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결코 후유증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았던 다윗과 바울은 진정 용기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3000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로부터 영접받는 성경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준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등록 교인이 5천 명 이상이면 대형 교회로, 등록 교인이 만 명 이상이면 초대형 교회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5년 5개월 전에 창립된 우리 교회는 올해 6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600여 명을 포함해서 매주 근 6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대로 나아간다면 대형 교회를 넘어서 초대형 교회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는 결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이 실은 대형 교회와 초대형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성장 그 자체를 우리의 목표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형 교회를 넘어서 초대형 교회에 이르는 길목에 접어든 올해 우리 모두 굳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윗처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저마다 대형교회와 초대형교회를 지향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앞지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어느 해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다듬어 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을 때 우리 교회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교회,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신뢰와 영접받는 교회,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때로는 경제 문제가, 때로는 사회 문제가,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질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앞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마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을 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다윗과 바울을 영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올 1년 동안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새해가 될 것이요 우리는 무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주시고 인간의 삶은 뿌린대로 거두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결과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오해받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도 나를 영접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해 주십시오.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근 10년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았던 다윗을 닮게 해 주십시오.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이나 칩거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았던 바울을 본받게 해 주십시오. 100주년 기념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올 1년 동안 무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올 한 해가 진정 새해로 시작하여 새해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찬송이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